예, 저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다 마쳤는데, 이 처음 한 12번 정도가 녹음이 안 돼서, 제가 서론은 빼고, 1장서부터 직접 들어가서 그 녹음 안된 것만 다시 좀 여러분하고 보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7년 녹화가 시작돼갖고,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 오늘 그러면 출애굽기 1장 읽고 우리 시작을 하죠.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이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의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예, 출애굽기 1장.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 아기가 탄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아기가 창조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까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바로 전 창세기에서만 보면 이스라엘은 한 가족으로 존재하였죠.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한 나라, 한 국가로 태어나고 창조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은 깊은 역사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아이의 역사를 볼수 있는데 지금 이 아이, 즉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벌써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아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벌써 약속을 해주셨죠. 창세기 46장 3절에 아브라함한테 아까 말씀하셨는데 같은 얘기를 야곱에게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아이와 함께 하십니다. 즉 이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십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한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 물론 이 이루어짐이 예표 수준입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구약 그 안에서도 이렇게 예표 수준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기도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 뭐더 나아가서 다윗 왕을 읽어보고 다윗 왕을 읽는다니까 다윗 왕이라는 성경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고 하면 거기서도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다 예표 수준이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십니다. 그 시간과 방법은 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마음에 꼭 들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구원을 받고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면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이제 우리 현실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이루시고 어느 시간에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지만, 그러나 꼭 이루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1장서부터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새로운 창조의 모습을 또 예표 수준에서 보게 됩니다. 새로운 창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약 내에서 예표 수준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창조의 모습이 계속해서 또 재현되고 있죠. 그러나 여기 출애굽기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7절, 우리가 1장 7절을 보면 창세기 1장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면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예, 지금 이 1장 7절에 나오는 단어들이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들과 같은 단어가 많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이렇게 창세기 1장에 쓰여지는 단어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이 출애굽기를 쓴 모세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을 지금 여기서 보도록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특별히 요한이 그렇죠. 요한이 태초에라는 단어. 이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태초에 그러면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건지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죠. 여기서도 그렇게 지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한 아이를, 즉,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계시는 거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국가에 태어나는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 볼 때에 그 애굽의 새로운 상태 때에 일어납니다. 이제 애굽은 완전히 다른 왕을 맞이합니다.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납니다. 그 왕들이 이제 애굽을 다스립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에서 완전히 영웅이었습니다. 왜냐? 아, 요셉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 7년 가뭄이 왔는데 그거를 요셉이 미리 준비하게 해서 이렇게 위기를 잘 넘겼기 때문에 굉장히 대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요셉도 죽고,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재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별로 좋은 존재가 안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싫어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왕이 애굽의 노동 인구를 다 잃어버릴까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점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드는데, 그래하여 노예로 지금 상태가 그렇지만, 그런데 또 걱정을 하는데 뭐냐,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걱정이 되는데 뭐냐,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제가 이 기침이 자꾸 나와서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해집니다.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이게 두렵습니다. 그리하여서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 1장에 나오는 대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 위에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는 시간이 이제 가까워지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 천국이 임하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그런 것으로 표현한 그런 곳이 있는데,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려면, 이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그 엄마가 이제 고생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엄마의 모습이 이제 교회의 모습으로 나오고 하는데, 이게 좋은, 여자분들은 제가 우리 와이프 맨날 놀리는 것으로, 이게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이제 다시는 애안 낳는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납니다. 어쨌든, 보통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고통의 시간이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지워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제 제가 물좀 가져올게. 이제 이런 모습들은 입덧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즉,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그 패턴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부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모습에서 보여줄 때이 세상에서의 십자가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입니다. 고난입니다. 이제 출애굽, 즉 구약적인 그 예표적인 구원인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고난이 찾아옵니다.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여기 바로 왕이 나오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바로 왕이다. 바로라는 그 단어는 그 왕의 이름이 아니죠. 모든 애굽 왕은 다 바로라 불러집니다. 이름이 안 나오는 바로 왕인데 이 왕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시켜서 자신을 위해 국고성, 즉 저장도시죠. 비돔과 람셋을 건축해 합니다. 그러므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난의 생활에 들어갑니다. 13절,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이 출생을 위한 아픔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진동이 시작되는데 이 벽돌, 흙 이기기 이것으로 바로왕 자기를 위해 이 성을 짓고 도시를 짓게끔 하는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죠. 예, 인간들이 벽돌과 진흙을 대신한 역청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여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지금 바로의 왕이 그 사람들의 마음과 같죠. 즉 세상 마음이요. 이게 사탄의 마음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제 세상을 섬기게 만들어집니다. 즉 세상의 노예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이게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그 세상의 그 목적,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요즘도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뭐 글자 그대로 세상의 노예로서 그냥 이 세상 제도의 노예로서 우리가 뭐 사실 자유 있는 것 같이 말만 했지 노예 생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 즉 세상에서는 알지도 모르고 깨달지도 모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그냥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가지신 계획도 아니고 벌써 창제, 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창조 전부터 가졌던 계획이시지만 그러나 벌써 창세기에서 이런 계획을 저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냥 괜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괜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또 이렇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 뭐 하박국 같이 말입니다. 혼동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결국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 괜찮은 거예요. 결국 다 좋은 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인데 그런데 이 살아가는 그동안은 전혀 좋은 것 같지 안 보이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항상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입니다. 눈으로만 판단해갖고는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뭐야 하나님한테 그래도 전 누구야? 하박국은 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야? 아주 그 묘하게 하나님한테 대들지만 우리는 하나님한테 대들 용기도 없고 하지만 마음에는 다 있거든요. 그런 불만 불평이 말로만 안 튀어나오는 거지 마음에 왜 없어요? 차라리 그냥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같이 그냥 튀어나오면은 어쩌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또뭐 굉장히 자기가 또이 착각을 하죠. 지금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될것 같이. 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나쁜 사람들이에요, 벌써. 어쨌든, 이런 계획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이 출애굽기 때, 아니, 창세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도 공부하고, 하박국도 공부하고, 뭐 하지만, 보시면 그 하나님의 디자인은 변하지 않아요. 대부분 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고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이 하나님의 방법이 싫으면,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 그러나 무지해서 그래요. 이 방법이 좋은 겁니다. 아, 세상에서 고난이 없고 잘 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이것도 디자인이에요. 예. 뭐, 자기는 그럴 거예요. 저도 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많이 가지면 절대 교만 안 하리라. 안 됩니다, 그게. 주위의 사람들이 교만하게 치켜 올려줍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별볼일 없으니까 뭐, 이렇지만, 아, 별볼일 있어봐요. 많은 사람이 옵니다.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그러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근데 그런 것도 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면 되죠, 당연히.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보편적인 기독교의 그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디자인을 원리적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에서, 즉 애굽에서 구원하여 그 애굽에서 구원됨이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됨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구약에서는 예표 수준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도 예표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서 죄에서 또 사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출애굽기를 통해 예표 수준, 즉 상징적 수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꼭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애굽의 바로왕 같은 그 당시 사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왕입니다. 온 세상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나라요, 그런 왕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은 참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고 약하고,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최고의 왕도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12절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며,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13장에 가보면, 우리 벌써 본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이 나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하니까 요즘 그 영화를 보면은 시퀄보다 프리퀄도 많은데, 우리 꼭 그런 거 하는 것 같은데.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보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하면 세상 왕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컨플릭이 생깁니다. 항상 그래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이끌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항상 마찰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 하나님과 마찰되는 그런 계획이 자기 자신, 내 계획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러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바로 왕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히브리 산파, 십브라 또 부아라는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대 16절에 보면 가로대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하라. 이 사탄의 계획이죠.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구원 역사를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세상 수준에서 성경을 읽지 마시고, 이게 지금 사실은 엄청난 일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미국에 온 한국 민족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러면 이게 보통 큰일입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도덕적 수준에서 우리가, 야, 이건 정말 나쁜 일이다. 지금 이거보다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입니다. 처음에 돌아가서 아담에게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아서.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 남자아이를 다 죽이랍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남자아이가 다 죽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즉,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되느냐? 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은 태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즉,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메시아가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분이 살고 있었으면, 그리고 이런 수준에서 지금 역사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지는 거냐? 메시아는 안 오는 거냐? 아니죠. 출애굽이 보여주는 죄에서부터의 구원이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지금 바로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까 바로 왕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지만 사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산파들이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세상의 강한 왕들보다 차라리 그 왕들에게는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 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 강합니다. 그러나 그런 왕들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들의 왕,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는 아주 이 뭐야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즉그 메시아의 라인을 지키시는 방법을 꼭 이렇게 하셔야 되냐고요. 아니 뭐 다른 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하게 잘 살면서는 이루지 못하시냐고요. 왜못 이루시겠어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디자인이, 뜻이 어떠냐, 지금 이겁니다. 그게 이 세상하고는 이게 맞질 않아요. 왜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방법이거든요. 한심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 예. 이 세상한테는 미련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거리끼는 거리낌이 된다 이거지.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 이 방법이 미련하게 보이고 걸림돌이 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거 참 재밌어요. 거기 한번 가보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보세요. 22절부터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 구약의 그 유대인들의 그 현실에서는 힘이에요, 힘. 표적 자체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수준에서 세워지는 그 힘, 결국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잘 여기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십자가를 보면 뭐로 보여요? 거리끼는 거요?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십자가 그려놓고 그 십자가를 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십자가의 삶을 잘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아주 뭐 예쁘게 저 금으로 만들어갖고 아주 뭐 십자가 하는 사람도 십자가를 몰라요. 참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으면 이게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24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능력. 제가 그래서 아까 그 거리낀다 하는 말, 표적을 구한다는 말, 이게 힘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비교가 되는 게 뭐예요? 미련하다. 지혜다.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거냐? 지혜로운 거냐? 그리고 한쪽은 거리끼는 걸림돌이냐, 즉 표적을 구하는 거냐, 능력을 구하는 거냐, 아니면 여기는 약한 거. 아니, 잘못 얘기했네요. 그죠? 이게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리키면서. 참 여러분이 똑똑하니까 내가 알아들으니까 다행이지. 한참 얘기하고 나니까 완전히 잘못 얘기했어요. 뭔지 아시겠죠? 예, 네, 넘어가요. 예, 비교되는 걸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지혜, 그리고 능력, 이겁니다, 이 세상. 근데 하나님 방법은 약하고, 그 다음에 미련하고.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약하고 미련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유혹이 옵니까? 복음 자체를 힘 있고 지혜로운 것으로 쓸어 바꾸려고 합니다. 왜? 미련하고 약한 건 우리가 그냥 태어나는 본성으로 싫어합니다. 좋아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눈에 미련하고 약하단 말이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 미련하고 약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입니다. 이거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 철학적으로 좀 깊게 생각하면 내가 미련하게 생각되는 것이 왜 미련한 거냐 좀 물으셔야 됩니다. 혹시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미련한 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그냥 세상의 노예가 돼서 미련하다고 가르침을 받아서 미련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이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면 어떡하냐고요. 그게 오히려 미련한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잘났다고 사는 게 그게 미련한 짓이면 어떡할 거예요.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성령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이게 안 돼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이제 천국에 가면, 아, 이제 간단하죠. 그러나 또 거기는 이 세상적인 것에서는 안식이니까, 완전. 세상과 상관이 없는 곳에 가서 사는 거니까.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좀 이상하게들 받아들이는데 진리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보면서 기쁜 것이다. 나한테는 최고의 영광이다 할 때 그냥 이제 입술에 침 바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선 약간 돈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딴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또 딴 문제죠. 나도 그러는 게 문제죠. 내 자신도 세상 수준에서 자꾸 생각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죠. 누가 뭐라 그러면 무슨 상관입니까? 뭐 딴 사람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내가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사는 거지. 근데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돼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아, 문제죠. 어쨌든 우리는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결국 오직 한 가지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요 그들의 모든 것이 됩니다. 뭐냐? 뭐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근데 자꾸 이거 다른 이유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다른 이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좋은 일 자체가 흐려집니다. 그러나 뭐 세상이나 교회 와서도 눈에 보이게끔 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겉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 그냥 좋은 걸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겉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어도 그 마음에 그 하는 일의 목적과 동기가 좋은 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꿍꿍이 속이 들어가 있는 건지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세상에서 뭔가 좀 해결해 주고 뭔가 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생각이 조금 들어가서 하는 건지 아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인간을 파악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살피고 있으면은 너무 괴롭거든요. 싫어합니다. 그 자체를. 그러나 지금 이 3, 여기 지금 이 뭐야? 이 누구예요? 이 여자들은 뭐라고 불러요? 삼파? 예, 이 삼파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목숨 내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는 진짜 바로왕이 이렇게만, 손짓으로 이렇게만 해도 그냥 죽는 건데,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이게 뭐냐고요. 예, 그리하여 애굽왕의 명을 이 산파들이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그래서 이제 바로왕이 이제 화도 날 때가 됐죠, 이 정도면. 비밀리에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다가 이제는 온 애굽 시민들에게 아예 그냥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이제 내놓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죠.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아기가 태어납니다. 근데 신약을 벌써 아시는 여러분한테는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 가보시면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즉,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은 지금 출애굽기 1장은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신약에서 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는 배경하고 똑같을 수밖에요. 어떻게 다르게 되겠습니까? 그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삶을 미리 예표하는 구약 역사인데. 그래서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에서 아픔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죠? 2살 어린아이는 다 죽여라. 즉,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 연합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도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픔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광야의 삶. 태어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광야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즉, 광야의 삶이라는 거는 고난의 삶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삶은 처음부터 고난과 아픔이요. 계속해서 고난과 아픔입니다. 여러분도 벌써 아시는 이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은 참 하나님의 아들, 참 이스라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 아들도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 홍해 건너는 것이 세례로 나오는데 그쵸?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제 당하는데,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장에서 4장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이런 두 살 미만의 아이가 다 죽는 그런 일을 통해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제 그 예수님도 애굽에서 나와서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즉 이 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예표 수준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통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삶도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와 세상과 사탄에서 나와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광야의 고난을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은 구약과 다른 것은 그 구약의 그러나 항상 제가 지금 그걸 잘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어저께도 우리 얘기했죠. 지금 저희가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표 수준에서의 그 이스라엘을 그 한 명 한 명 개인적인 그런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한 명 한 명 사는 그런 삶에는 정도 차이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더 고난받고 어떤 사람은 덜 고난받고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서 그 고난받는 그 자체를 나쁜 걸로만 보지 마시고 고난받으면 이렇게 딱해 보이고 참 이렇게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물론 그것을 아예 없애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 고난 받는 게 부러울 수도 있고 이런 거라 이 말입니다. 올바로 성경대로 이해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수준에서 모든 게 판단이 돼갖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것을 막자는 겁니다. 예,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에서 나왔고 세상에서 나왔고 사탄에서 나와서 성령세례를 받고 광야의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들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고난의 삶도 죄 없이 완벽하게 살아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여러분과 구약의 참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고난이 심합니다. 그 2장 23절에 가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굉장한 고난입니다. 뭐예요, 이제? 그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듭니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즉, 요즘 말로 하면 빨리 세상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나간다는 것도 두 가지로 이해를 하세요. 완전히 눈에 보이게 육체적으로 나가는 게 있고,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벌써 영적으로는 세상을 나가 있는 그런 현실을 얻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애굽의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싫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보들이 또 광야에 나가갖고는 또 다시 뭐 애굽대가 좋았다라니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뭐 또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애굽을 싫어합니다. 그 애굽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물론 고난받는 사람한테 가서 야 너 그 고난이 참 좋은 거야 뭐 그게 당하는 그 즉신 통하지가 않죠. 그거 잘못 얘기하면 저 뭐야 한대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틀린 소리가 아닙니다.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나쁜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 못 합니다. 그분의 삶은 참 고난이었죠. 즉, 애굽의 고난이 그 애굽을 싫어하게 만들고, 이 애굽이 내가 여기에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끔 해줍니다. 너희 집이 아니다. 너희 나라가 아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편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집트를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버리게 하십니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이 이루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구원 역사적인 모습입니다. 한명한 명이 다 그렇게 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이해하고 다 겪었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구원 역사적인 모습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혼동이 되면 참 어려워요, 성경이. 이게 혼동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요? 예, 믿음이 오기 전. 이거는 구원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 이스라엘의 예표 수준에서 한꺼번에 보여지는 모습에서의 그 믿음은 아예 세상적인 믿음, 유태교의 믿음. 즉, 믿음이 아예 없는 것 같은 믿음. 왜? 모든 믿음이 내가 잘하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는 거였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도 개인적인 믿음은 그런 게 아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나 이걸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그게 안 되면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예 구약은 믿음이 아예 없었던 시대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얘기할 때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완전히 반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아니 율법은 나쁜 거, 그리고 은혜는 좋은 거. 근데 그것도 그 구약적인 그런 그 예표적인 그 이스라엘의 통틀어서 구원 역사에서 뭐예요? 겉으로는 어떻게 execute을 할수 없는 율법. 즉 뭐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음을 하도 간음인데. 그러나 모세는 그 당시에 겉으로는 간음을 안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맨날 간음하는 사람을 모세는 어떻게 할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수 없었죠. 즉, 그 구약적인 그 예표 수준에서의 그 율법을 얘기할 때는 사도 바울이 그건 무능하고 그 율법을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율법을 온전하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이해할 때는 그렇게 또 얘기 안 하죠.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죠. 이루는 거지. 어쨌든 자꾸 자꾸 얘기를 해서 또 듣고 또 들어야 이게 어느 날 클릭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고난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구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내가 버려야 되고 떠나야 되고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안 받으면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욕해 버립니다.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더 잡게 만듭니다.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도 지금 그냥 화나는데 그 고난이 나한테 유익이 안 된다는 것. 그 고난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 이러면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더블로 나쁜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이 은혜와 함께 주어져서 제대로만 되면 그 고난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세요. 제가 말할 때 고난이 나쁜 게 아니다 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고난이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저하고는 공부를 오래 해야지 저를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갖고 저 인간이 뭐라고 짓거리네. 고난이 나쁜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로 나쁜 거일 수도 있어요. 고난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수준에서 주어지는 고난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 그건 뭐예요? 그건 그걸 믿게끔 하는 동기로 사용하시면 어우 그건 좋은 건데 그냥 죽도록 고난하고 지옥 가는 건 뭐예요? 그건 그런 고난은 나쁜 거예요. 그건 진짜 나쁜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똑같은 고난이라고 했어도 은혜와 주어지면 아 이게 또 확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제가 항상 말하죠. 한마디밖에 할 게 없다고.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이 외에 무슨 말을 할 거야,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러나 믿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또 분간을 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않으면 또 이상해집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뭐야. 오래 떠들긴 하는데 한 시간씩 떠들잖아요 한 번 쓰면. 근데 아 뭐 이렇게 또 설명해야 될 게 많고,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돼요. 저하고 몇 년씩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제 저 목사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회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가르치고 같이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후에 나오리라. 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 때 지금 이렇게 고난이 올 때 뭐 놀랄 일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 하신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으면 뭐 어떻게 해주신댔어요? 뭐 어떻게 된대요 이 세상에서?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에요. 뭐 그냥 난리가 난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또 거꾸로 제가 맨날 고난 얘기하면 또 고난을 잘못 이해해요. 고난 자체도 세상식으로만 또 이해를 해요. 근데 항상 이래요. 어저께 제가 그 뭐야 봉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 봉사도 세상 수준에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 해야 될 봉사는 게을러 빠지게 하면서 완전히 이상한 데서 또 열심히 해서 봉사를 하고 이상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어저께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열심히 남을 섬기고 하는 건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제대로 할 것을 하면서 딴 게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고난도 그렇게 해서 아 뭐 나는 뭐 진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남한테 얻어 터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나는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이제 아 왜 나는 고난이 없는 거야 왜? 여러분들은 고난이 너무 많은 걸로 느끼실 텐데, 고난이 또 없는 걸로도 생각하는데, 그것도 또 잘못된 거죠. 고난이 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이죄 있는 세상에 태어나서 숨 쉬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물고기가 모래밭에다 던져지면, 뭐 어떤 놈이 와서 물고기를 밟고 안 해도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그게 팍팍팍팍 그냥 우리가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 사는 게 이게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이 세상에 이 죄에 빠진 세상에 너무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누구냐?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어떤 거냐? 했을 때이 세상이 이게 뭐냐? 했을 때 이거는 발광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익숙해서 편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서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고자 창조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냥 영원히 지내도록 그렇게 하고자 구원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 그냥 있는 자체가 이게 지금 이게 내추럴이 아니니까, 우리한테는. 왜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속한 자들이에요. 천국에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죄에 빠져 있는 이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살아야 되는, 거기다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나의 모습과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내가 아닌데,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인데, 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게 내가 아닌데, 이게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구원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면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나가야 돼요, 저희는.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뭐 내일이라도 빨리 죽자. 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상태가 이게 고난입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이걸 압니다, 그죠? 그 사랑하는 자와 이쯤은 이제 사랑이라는 게다 식어갖고 뭐 남편하고 뭐 떨어지면 오히려 좋죠. 그러나 정말 사랑할 때 그때는 그 떨어져 있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근데 이런 게다 이제 무뎌졌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얼굴을 못 보는데도 별로 고난이 아닌 것 같이 사는 이게 문제죠. 그러나 정말 또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이 세상에 고난이 따라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에 가도 그 말씀대로 한마디를 하거나 행동에 넣을 때 분명히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벌써 이 고난을 약속하신 것처럼 교회에도 같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와 영적으로는 벌써 천국에 가 있지만, 그러나 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가야 되는 그 길에 고난이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제가 뭐 자주 읽어드린 그런 구절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 삶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 머리 두실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삶에 초청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삶에 초대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고난이냐?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타협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과 더불어 살면 물론 이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함으로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핍박이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의 진정한 의미, 목적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고난이 올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네. 여러분은 아마 뭐 목사하고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 이제는 세상에서 꽤 고립이 되어 있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저것들 혼자 잘났다는데 그래 한번 혼자 잘해봐라. 그래서 결국 혼자 엄청난 외로움과 고난을 받게 되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은혜가 함께 주어져서 그 고난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받을 때는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이 우리들과 맞지 않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뻐하시란 말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가 너무 잘 맞고 있으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즉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애굽이 좋은 게 아닙니다.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미국이 좋다 해갖고 여기 와 있는데 세상으로 말하면 좋아요.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는 여기가 좋은 게 아닙니다. 고난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세상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할 처소가 이 세상이 아님을 지금 하나님이 매일매일 알려주십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세상을 버리게 합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을 이제 세상을 버리는 여러분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자 이런 말도 아닌 것을 제가 꼭 말씀을 이제 해야 되는데 왜 꼭 그러면 그런 거냐 이러고 나오니까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열심히 살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죽음이 그래서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유익하다. 이게 이렇게 함부로 나올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유익하냐고요. 고난도 유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갑니다. 결국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천국만을 소유하게끔 하십니다.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소유케 안 하십니다.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렇게 안 써 있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리라. 그리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아예 고난이 그냥 내추럴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예수님 얼굴을 보는 그날 여러분 세상 어떤 것이 생각나고 갖고 싶겠습니까? 그날 우리에게 세상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고난의 삶으로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태어나기 위한 진동입니다. 진통, 진동이 아니라 진통.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저쪽 천국에서 탁 태어나려면 이 세상에서 엄마 뱃속에서는 고난이란 말입니다. 고통.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않을 시험은 허락 안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아, 다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죠? 네, 제가 지금 이거 꺼버리고 무슨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이거 기도하고 끄고 좀 더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벌써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눈에 보이게 모든 것이 성취되지가 않은 이때에 이 세상에서 고난의 길, 광야의 생활을 하게끔 부르셨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고난을 은혜와 함께 받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인내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셔서 오히려 이런 모든 고난의 삶이 예수님을 더욱 닮고 예수님 삶에 참여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찬송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